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북동부의 옛 아시리아 마을들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납치된 기독교인 수가 적어도 220명에 달한다고 시리아 반정부 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최근 사흘 동안 하사케주 10개 마을을 장악한 ISIL이 이처럼 많은 주민들을 집단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ISIL은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 지역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종교적 소수계들을 납치해 살해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ISIL의 공격을 피해 더 많은 주민들이 집을 떠나 하사케주와 카미실리주 주요 도시들로 피신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내 쿠르드족 민병대는 최근 며칠 동안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해당 지역에서 ISIL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 국가들의 추가 제재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추가 제재 위협은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휴전협정 이행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서방의 움직임은 최근 시작된 휴전 합의를 이행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드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러 분리주의 반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제재를 단행하겠다고 압박해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최근 사흘간 친러 반군의 공격이 줄었다면서도 항구도시 마리우폴 외곽 등에서 정부군을 겨냥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불법 무기 거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의 이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전문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원양 해운 관리 회사는 지난 2013년 청천강호 사건으로 제재를 받게 되자 편법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청천강호의 실소유주인 원양해운관리회사를 특별 제재 대상에 올리고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에 나섰지만 이 회사는 선박을 이용해 운영을 계속해 왔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유 선박 14척 가운데 13척의 이름이 바뀌었고 소유권도 서류상 다른 개인이나 선박회사로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연합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보보고서 유출로 드러난 지난 2012년 응코사자나 들라미니 주마 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장 암살 기도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권 방송인 알자지라와 영국의 가디언 신문은 이번 주 들어 남아공 정보당국의 보고서 내용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아프리카연합 최초의 여성 집행위원장인 들라미니 주마가 임기를 시작할 무렵인 지난 2012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암살 기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프리카연합 측은 들라미니 주마 위원장이 안전하다면서도 그동안 아프리카연합은 본부 건물이 위치한 에티오피아의 안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 같은 기도가 있었던 점을 비난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오늘 터키 대사관 차량에 대한 무장조직 탈레반의 자살 차량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두 명이 숨졌습니다. 카불 경찰청 대변인은 VOA에 대통령궁에서 멀지 않은 터키 대사관 외곽에서 발생한 이번 공격으로 사망자 가운데 터키인 한 명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내무부 부장관은 이번 공격이 터키 대사관 차량을 겨냥했다고 밝혔으며 터키 군당국은 터키 정부 특사에 경호요원들이 탑승한 차량이 목표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지난 62년간 시행되어 온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찬성한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라디오로 여는 세상의 장량입니다. 남김없이 모두 쓸어버리는 일을 싹쓸이라고 하죠. 싹쓸이 청소기, 싹쓸이 바람, 이런 단어가 귀에 익숙한데요. 요즘 중국인들의 쇼핑 행태가 이렇습니다. 최근 중국인들이 일본에서 전기밥솥하고 이 화장실 변기에 설치하는 비데를 싹쓸이 구매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값비싼 일본 쌀을 싹 쓸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인터넷 상점에는 최근 일본 쌀을 전문 판매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1kg당 $50쯤 하는 쌀도 팝니다. 이게 중국 쌀값의 10배쯤 되는 가격인데요. 이렇게 값비싼 쌀을 중국인들이 사먹는 이유가 뭘까요? 일본 쌀은 중국 쌀처럼 농약을 쓰지 않고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군요. 중국의 3대 오염이라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중국인들이 국산 쌀을 믿질 못한답니다. 지난해 중국 토양의 16%가 기준치로 초과한 오염 상태라는데요. 농민들도 오염된 쌀을 먹질 않는다고 하니까 그 넓은 땅이 쓸모 없어질까 우려가 깊다고 합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날씨 정보입니다. 워싱턴 현재 영하 1도 기온이지만 눈이 내려서 길이 좀 미끄럽습니다. 오후에는 영상 1도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아침에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남북한과 그 주변국 도시들의 내일 날씨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내일 맑습니다. 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1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내일 하루 종일 맑습니다.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서울 내일 맑습니다. 기온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4도 예상합니다. 일본 도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6도가량 되겠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내일 흐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2도, 낮 최고 영하 1도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식 충전, 시사 충전, 라디오로 여는 세상. BOA 한국어 방송의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1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밤 10시 8분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밝혔는데 이 소식부터 먼저 보죠.
네, 존 케리 국무장관은 한반도에서 평화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하원 외교위원회의에 2016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케리 장관은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을 제외한 북핵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6자회담 재개에 앞서서 이른바 탐색적 대화를 먼저 갖자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고 한국이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미국 정부는 6자 차원의 탐색적 대화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회담 당사국들과의 심도 있는 북한 비핵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어제 탐색적 대화에 공감하는지 묻는 VOA 질문에 각국과 나누고 있는 외교 대화의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며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하고 신뢰성 있는 협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미국의 입장에 변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하고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하고 뉴욕에서 만났는데요. 북한 문제도 논의했죠.
네, 백악관에 따르면 라이스 보좌관과 양 국무위원은 어제 회동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북한의 이른바 병진 노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이란, 아프가니스탄, 국제보건, 대테러 문제 등 지역 현안과 국제 문제에 관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라이스 보좌관은 특히 올해 9월로 잡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지난해 말 합의한 기후변화 대응 등 가시적인 협력과 공동 이해의 확대를 강조하는 한편 사이버 문제 등 양국 간 이견에 관한 미국 측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네.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 대사가요, 최근에 뉴욕 유엔 본부에서 탈북자 두 명과 면담을 했다고 하죠. 이 내용 전해주시죠.
네, 파워 대사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해 거주하는 조셉 김 씨와 한국에서 방문한 탈북자 주 찬양 씨를 지난 13일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President Obama and I and his entire administration are committed to doing everything we can to end the suffering that we know is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전체가 북한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 국제 인권 단체가요. 북한의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만연해 있다고 밝혔죠.
네, 국제 인권 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이 어제 전 세계 160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은 특히 북한의 경우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고 수용자들은 초법적 처형과 고문, 휴식이나 식량을 박탈당한 채 장시간 강제노동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최근 눈에 띄는 새로운 추세도 있습니까?
네, 엠네스티는 북한에서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접속할 수 없으며 당국이 국경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3년 북한을 떠나 한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의 수가 2012년과 비교해 줄었고 국경에서 중국산 휴대전화 사용을 막기 위한 전파 방해 장치 등 감시 기술이 강화돼 국경을 넘는 데 어려움이 커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다음 달부터 5.18% 인상한다는 내용을 한국 측에도 일방적으로 통보했네요.
네, 한국통일부는 오늘 북한이 지난 24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통지문에는 다음 달 1일부터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70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요구대로라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한 근로자 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종전에 약 155달러에서 164달러로 9달러가량 높아지게 됩니다.
네, 한국 정부 어떤 반응인가요?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개성공단 공동위원장 명의로 북한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네. 자,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 협정문에 가서명했는데요.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아서 중국 시장에서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죠.
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 협정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자유무역 협정은 양국이 상호 시장 개방을 위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각종 규제도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특히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중국 시장에서 관세 특혜를 받도록 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인구 13억의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옥성석 부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완제품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발이라든지 아마 의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관세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군 당국이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 소식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이 아직 핵탄두 소형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최근 전망에 대한 한국 군 당국의 공식 견해입니다. 김 대변인은 소형화에 먼저 성공해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며 북한이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일부 민간단체의 추정일 뿐 어떤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브리핑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의 눈길을 끈 소식을 전해드리는 핫클릭 세계뉴스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할리우드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 즉 미국의 저격수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인 크리스 카일의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미국 텍사스주 법원에서 열린 카일 살인사건에서 배심원단은 피고인 에디 레이 라우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 많은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크리스 카일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참 미국의 전설적인 저격수였는데요. 네. 아, 카일 본인도 결국 총에 맞아 숨졌죠.
그렇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세일 요원인 카일은 이라크전에 참전해 저격수로 활약하면서 미군 역사상 가장 많은 적군을 사살한 저격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2013년 2월 텍사스 휴양지의 한 사격장에서 피고인 라우스가 쓴 총에 목숨을 잃었는데요. 라우스의 변호인은 라우스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프랑스 파리 상공해협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출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파리 경찰 당국은 24일 밤 11시에서 25일 새벽 2시 사이에 최소한 5개의 무인기, 그러니까 드론이 이 파리 중심부를 날아다니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드론들은 미 대사관 부근 에펠탑 상공 또 파리로 통하는 주요 도로 등에서 목격됐는데요. 네. 이 드론들은 전날에도 같은 장소를 비행했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 BBC 뉴스 인터넷판에서 네티즌들이 많이 읽은 기사였습니다.
네, 이 파리에서 지난달에도 대통령궁 상공에서 드론이 목격됐다고 하죠.
맞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에도 원자력 발전소 부근에서 드론들이 목격된 적이 있는데요. 네. 자, 프랑스 경찰은 이 드론을 누가 조정하고 있고 어디에서 온 것인지 또 그 의도가 뭔지에 대해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터넷에요.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가 올랐던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경력 40년의 정치인이 48시간 만에 몰락했나 이건데요. 이 정치인이 누구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틀 전 핫클릭 이 시간에 영국 거물급 정치인 두 명이 사업가로 위장한 기자들에게 속아서 기업 로비 지원을 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네. 자, 그중 한 명이었던 말콤 리프킨드 정보위원장이 결국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네. 자, 이 소식 구글 국제뉴스에서 화제의 기사였습니다.
네, 이 리프킨트 위원장이 그 사퇴를 발표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윤리 규정을 어긴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오늘 5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총리실과 또 보수당 내부에서 이 총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비판적인 분위기가 커지자 결국엔 이 고집을 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핫클릭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 미스 터키 출신의 미모의 모델이요,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풍자시 때문에 징역형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네요.
네, 지난 2006년 미스 터키로 뽑힌 이 메르베 부육사르치 씨가 지난해 인터넷 관계망의 하나인 인스타그램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유모아 주간지에 게재된 주임님의 시라는 풍자시였는데요. 네. 바로 이 시 때문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네이버 국제뉴스에서 조회수가 많은 기사였습니다.
네, 공무원 모욕죄를 적용했는데 이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부육시라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재미있어서 공유했던 것이지 당시 총리였던 에르도안 대통령을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이 친구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해서 금방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터키 법원은 지난 17일에도 시위 참가한 17 17살 고등학생에게 에르도안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징역 7개월 23일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이 대통령 모욕죄 처벌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자, 힘든 일이 있을 때나 또 피곤할 때 담배를 좀 피우면 피로가 풀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기분이 나아지는 게 잠시고요. 결국에는 더 우울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죠.
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로버트 웨스트 보건심리학과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우울하고 불안한 기분을 겪을 가능성이 70%나 크게 나왔다고 하네요.
네.
자, 현재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는 18.3%가 우울과 불안을 겪고 있는 데 비해서 담배를 피우다 1년 전쯤 끊은 사람은 11.3%, 마지막으로 담배를 입에 댄 일이 없는 사람은 이 우울함과 불안을 겪을 사람이 1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 한국연합뉴스 세계면에서 인기 기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담배를 끊으면 신체 건강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영국 심장재단의 마이크 넵슨 박사는 이 담배를 피울 때 기분이 풀리는 느낌이 드는 것은 일시적이고 이는 곧 금단 증상으로 이어지는데 이 때문에 우울 또는 불안과 유사한 느낌이 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핫클릭 세계뉴스 김현숙 기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라디오로 여는 세상 주간 경제뉴스 이어집니다. 오늘은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미국에서 큰 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중국의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국산 자동차를 외면하고 있다는 소식, 또 러시아가 경제 회생을 위해서 이슬람권 금융 개방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또 키워드 시간에는 구제 금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끌었던 경제 관련 소식들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미국에서 소형 트럭과 다목적 차량, 일명 SUV 차량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에서 팔린 차량의 절반 이상이 기름을 많이 먹는 소형 트럭과 SUV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10년 새 최고치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연료 소비가 많은 자동차들이 많이 팔리면 유가가 또다시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름과 기름을 사용하는 제품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요. 이는 궁극적으로 원유 가격의 인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때문에 이런 공급 과잉은 수요 부족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문제는 이런 현상이 미국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 선진국의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당분간은 유가가 급격히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는 지난해 최고치보다 약 50%가량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요, 중국산 자동차들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20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는 시알리라는 차였습니다. 예, 중국에서 시알리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부와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오늘날은 중국 운전자의 4분의 3 이상이 폭스바겐이나 쉐볼레 같은 외국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의 토종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38%에 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첫 선을 보인 시알리는 지난해의 경우는 한 해 전보다 45%나 감소해서 3억 달러가량의 적자를 내면서 그 명성을 잃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소비자들이 이렇게 자국산 자동차를 외면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품질 때문입니다. 이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 조사 업체인 JD 파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차는 100대당 131개의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2013년 100대당 155개의 하자가 발견된 것과 비교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중국산 자동차가 외국산 자동차의 품질을 따라가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이 밖에 중국 정부가 도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가용 운전사 수를 제한한 것도 중국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소비자들이 탄소 배출이 적은 외국산 자동차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이 러시아 정부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슬람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하죠?
네, 러시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러시아 정교를 믿고 있고요. 약 15%만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요. 러시아 하원이 올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이슬람권의 금융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아랍에미리트 연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국가들에서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철도와 제조업체 등 정부 지원 사업에 이슬람권 자본 수백억 달러를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들이요, 줄지어서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추고 있는데요. 그만큼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겠죠.
네, 국제 유가가 50%가량 폭락하면서 루블화의 가치도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 제품은 물론이고 국산품도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경제전문 블룸버그지가 경제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올해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을 -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주간 경제 뉴스 끝으로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면 할수록 국가 경제 성장에 유리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국제통화기금 IMF 보고서 내용인데요.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IMF 188개 회원국의 약 절반 이상이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쪽으로 법률을 개정한 후 5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약 5%포인트 올랐습니다. 보고서는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미국은 5%, 일본은 9%, 이집트는 34%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관련 보도들에 나오는 시사 용어를 알아보는 경제 키워드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알아볼지 먼저 뉴스부터 들어볼까요?
그리스와 유럽 채권단이 그리스가 요청한 구제금융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이 그리스는 앞으로 4개월간 자금 지원을
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바로 구제금융입니다. 이 구제금융이란 기업이나 은행, 국가 또는 개인이 도산하거나 또는 지급 불능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민간 자금이나 공공 자금이 지원되는 걸 말합니다. 구제금융은 기업이나 국가가 도산할 때 야기될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등 세계 굴지의 투자은행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주요 경제 시사 용어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에 유로존 국가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의 구제금융 연장을 승인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로존, 그러니까 유로화를 사용하는 1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그리스 좌파 정부가 제출한 개혁안을 전격 수용하고 구제금융을 연장키로 했습니다. 그리스는 지난 2010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이른바 트로이카라고 불리우는 국제채권단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아 왔는데요. 유로존 구제금융의 경우 이달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 구제금융 연장안은 이제 회원국 의회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경제뉴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한동준이 부릅니다. 너를 사랑해.
따스하게 어깨 감싸며 너를 사랑해 영원히 우리에게 서글픈 이별은 없어 때로는 슬픔에 눈물도 흘리지만 언제나 너와 함께 새하얀 꿈을 꾸면서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너를 사랑해 내가 힘겨울 때마다 너는 항상 내 곁에 따스하게 어깨 감싸면 너를 사랑해 영원히 우리에게 서글픈 이 때로는 슬픔에 눈물도 흘리지만 언제나 너와 함께 새하얀 꿈을 꾸면서 하늘이
지금 시각 밤 10시 32분 지났는데요.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 곧 이어집니다. Voice of America, VOA. 네, 한반도 시간으로 밤 11시까지 이어질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 순서입니다. 먼저 열렬한 과학 세상에서는요, 호르몬을 이용한 자폐 치료법, 또 북극 얼음과 이상기후 현상의 관계를 추정하는 연구 결과 소개합니다. 생활 속 과학 상식 시간에는 무인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국 런던에 있는 대북 민간지원단체 이석희 대표와 만남 준비했습니다.
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렬한 과학세상 100번째 시간입니다. 열렬한 과학세상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자폐증이라는 게요, 뇌신경계 발달 장애의 하나인데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대인관계를 피하고요, 또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거나 간혹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증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옥시토신 호르몬이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의 뇌 기능을 향상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옥시토신이 자폐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연구는 미국과 캐나다 초원에 사는 작은 들쥐를 관찰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옥시토신 호르몬이 들쥐 어미와 새끼 사이의 유대 관계를 증진한다고 말합니다. 같이 사는 들쥐들에게 옥시토신이 많이 발견됐는데 혼자 사는 들쥐들에게는 호르몬 양이 적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진은 자주 홀로 지내며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자폐아에게 옥시토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첫 번째 연구에서 8살에서 16살 반 사이 나이에 이른 자폐아 17명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중간 단계부터 고기능성 단계까지 다양한 단계의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먼저 연구 대상 자폐아 가운데 반을 뽑아서 이들의 코 속에 옥시토신 호르몬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생리적 효과가 전혀 없는 약, 즉 플라세보를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학자들은 이들의 뇌 영상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호르몬을 투여한 아이들의 경우 보상이나 감정과 연관이 있지만 전에는 활동하지 않았던 뇌 부위가 기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호르몬을 투여한 자폐아들이 다른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들어오는 사회적 자극에 반응했다는 말입니다. 예일대학교 변형발달뇌과학센터의 책임자로 이 연구를 이끈 케빈 펠프리 씨는 옥시토신의 장기 투여가 자폐아들의 증세를 개선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We would expect the kids to be more socially engaged, make more eye contact.
이 아이들이 타인과 눈맞춤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과 더 많이 연결됐으면 해요. 또 대인관계의 미묘한 특성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데 관심을 더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를 실용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폐아와 자폐아를 가진 부모에게 각종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인 어치브 비욘드의 지나 발론 씨는 이와 관련해 특히 자폐아 부모들의 성향을 지적합니다.
제가 부모님들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 자폐아를 둔 부모님들은 되게 빠른 결과를 원하세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자폐를 빨리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예일대학교의 펠프리 씨와 동료 과학자들은 옥시토신 장기 투여가 자폐아를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볼 좀 더 큰 규모의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시토신 호르몬이 자폐아에게 주는 긍정적인 혜택에 관한 논문은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회보에 실렸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극얼음이 놀라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요즘 흔해진 극단적인 기후와 연관시키고 있는데요. 최근 나온 연구 결과는 북극이 급속하게 따뜻해지는 현상이 북반구의 기후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하는 과학자들도 있는데요. 관련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북극 주변의 얼음이 반으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러커스 대학교의 기상과학자 제니퍼 프랜시스 씨는 얼음 두께가 더 많이 얇아졌다고 설명합니다.
해상에 있는 얼음의 두께는 기존 용적의 약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변화예요.
네, 지난 8일 강타한 초대형 태풍 하이엔으로
미국의 지난달 7월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사르데냐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도로와 가옥이 물에 잠기면서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으며 공항과 항구도 폐쇄됐습니다.
동시에 지난 10년 동안 북반구는 믿을 수 없는 기상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찾아왔고 동아시아 등 다른 몇몇 지역에서는 큰 피해를 준 홍수가 들이닥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몇몇 과학자가 북극 얼음과 이런 극단적인 기상이 연관이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러커스 대학교의 프랜시스 씨와 동료 과학자들은 지난 30년 동안의 기상 정보와 북쪽 위도에 있는 지방의 적설량, 그리고 북극 얼음의 측정치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특정한 해의 여름에 북극 주변에 눈이나 얼음이 적었으면 북반부에 대개 폭염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프란시스 씨는 얼음과 눈이 사라지면 높은 고도에 있는 바람으로 북반구 기후의 중요한 제트기류가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제트기류는 북극과 온화한 지역의 기온 차로 생기는데요. 기온 차가 커질수록 제트기류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북극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제트기류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러커스 대학교의 제니퍼 프랜시스 씨는 설명합니다.
인간이 북극 기온을 급격하게 올려버려서 온도차가 줄어드니까 제트기류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약해진 제트기류는 굽이쳐 흐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굽이쳐 흐르는 제트기류가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을 불러온다고 프랜시스 씨는 주장합니다.
제트기류는 원래 서쪽에서 동쪽으로 빨리 흐르는데 굽이쳐 흐르는 정도가 커질수록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트기류가 지나가면서 지상에 만들어내는 기후도 평상시와는 다르게 이상해지는 거죠.
또 제트기류가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면서 폭염과 추위 그리고 폭우가 오래가는 현상도 생깁니다. 하지만 영국 엑시터 대학교의 기후학자 제임스 스크린 씨는 이런 주장에 회의적입니다. 스크린 씨는 러커스 대학교 과학자들의 연구가 수학적 방법을 가지고 북극 얼음의 손실량과 폭염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분산된 몇몇 지역만 다뤘다고 지적합니다.
북극 얼음의 손실량과 폭염 빈도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아예 관계가 없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씨는 북극 얼음이 녹는 현상이 지구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논란이 많은 주제로 해야 할 연구가 아직 많습니다. 북극 얼음이 극단적인 기후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 연구 주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실가스가 늘면 늘수록 북극 얼음이 더 많이 녹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 상식.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 설명해 드리는 생활 속 과학 상식 시간입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상점인 아마존이요. 재작년에 자신들이 개발한 무인 헬기가 상품을 배달하는 장면을 인터넷에 올려서 화제가 됐는데요. 자, 오늘은 김정우 기자와 함께 무인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당시에 아마존이 선보인 무인기가 작은 이 헬기 형태였죠?
그렇습니다. 이 무인 헬기에는 날개가 8개 달려 있어서 옵토콥터란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네. 옵토콥터는 무게가 2.2km 이하의 물건을 이륙지를 중심으로 반경 약 16km까지 배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뭐 벌써 민간 부분에서 무인기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죠.
맞습니다. 미국 내 관련 업계는 민간 무인기 종류를 비행 고도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122m 이하를 날면 소형, 다음 5,500m 이하는 중형, 그리고 상승 가능한 고도가 18,000m 이상이면 대형으로 칩니다.
네.
소형 무인기는 대개 연구조사, 산불 감시 그리고 범죄 현장을 감시하는 데 쓰고요. 중형은 국경 감시 용도로, 마지막으로 대형은 미국 항공우주구 같은 곳에서 대기 관찰용으로 씁니다.
예, 하지만 무인기를 운용할 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네, 먼저 기술적인 면을 보면 아무리 사람이 직접 타지 않는 무인기라도 결국 먼 지상이나 해상에서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해킹 같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신이 몰던 무인기를 해킹으로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는데요. 고성능 사진기를 단 값싼 소형 무인기가 대중화되면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무인기와 관련된 과학 상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참고로 현재 미국 내 민간 무인기 시장이요. 2013년 현재 약 1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2020년이 되면 무려 640억 달러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무인기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도 급증할 거로 보이는데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신규 일자리도 10만 개가량 창출될 전망이라고 하는군요. 지금까지 열렬한 과학세상이었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계속해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영국 런던에 있는 대북 민간 지원 단체 두라 인터내셔널의 이석희 대표와의 만남 준비했습니다. 북한의 장애 청소년들이 지난 20일부터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등에서 꿈과 희망을 담은 예술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장애 청소년들이 외국에서 공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두라 인터내셔널이 이번 공연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주인공은 두라 인터내셔널 이석희 대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이번 공연을 통해서 바라는 점이나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저희도 이제 영국에 와서 공연하는 게 단 한 번의 공연의 목적을 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장애인들 중에서 좀 가벼운 장애인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 또 개발하면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말들을 토론하는, 정말 우리 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국에서도 그 연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학교도 다닐 수 있고, 그치. 우리가 아니지만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우리 나이 어린 사람들이 또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겠느냐고. 예, 그래서 이제 대학에 옥스퍼드 대학이라든지 캠브리지 대학, 영국 왕립음악대학, 그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꿈으로만 존재하는 곳은 아닐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예. 예, 그 영국의 그 한인 사회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인 사회가 한국의 학생들, 유학원 학생들과 그리고 또 주재 상사원,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이제 교민들 해서 한 3만 5천 명 전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예. 통일 문제에 대한 그 한인들 예. 의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 대부분 우리 그 교포들에게는 그 통일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그 바램들은 굉장히 크고 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국민으로 또 혹은 그 남북의 분단된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들로서의 그 갖는 그런 바램과 기대는 크지만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이루기까지 또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상황이 남북이 굉장히 안 좋으면 또 움츠러들기 마련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표현을 다하지 못하고 또 돕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커도 왠지 그것이 조심스럽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는 말씀하신 대로 기대는 참 크고 관심도 많고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하죠. 그러나 이제 현실적인 문제 또 해결되어야 될 문제, 상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거기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영국인들의 그 예. 인식은 어떤 편인가요?
이제 우리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제 그들은 이제 보겠죠. 예를 들면 북한하면 이제 핵 문제, 또 그 미사일 문제,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인권의 문제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이제 그 북한을 그 하나의 정치적인 큰 이슈로 이제 영국에서 다루기 때문에 관심은 많이 있어요. 이제 관심은 많이 있지만 영국은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국제 이슈가 많으니까요. 소수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는 것 같아요. 관심 갖는 분들이요. 예, 그래서 이 행사를 이제 하는데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한 분씩 한 분씩 관심도 갖고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또 때로는 여기 그 평양과기대학의 이사를 지내시는 분들, 교수분들도 영국에 꽤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런 행사라든지 혹은 그 북한의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제 고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이런 북한 돕기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국제적으로 현재 인권 문제가 가장 그 주요 이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색다르게 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갖는 서로 인식이 다른 점. 결국은 이제 똑같은 내용이죠. 목적은, 예를 들면 장애인이다 그러면 장애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고, 사회에서, 보다 많은 기회를 받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동등한 사회의 일원이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목적이잖아요. 근데 서로 이제 그, 다가서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다가서는 방법이 다른 사람이 이제 만나니까, 당신 방법이 맞느냐, 내 방법이 맞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서로 다르고,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이제 좀, 버거울 때도 좀 많이 있고요. 또, 교포사회 안에서는, 남북의 대치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왠지 뭔가 돕게 되면은, 그쪽, 이제 정부를 돕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더 그 한, 분단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동포로서 교포,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그 아픔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 비해서 영국에서 이 북한 예. 돕기 활동은 아직은 그 연수도 좀 짧은 것 같고요. 교민 수만큼이나.
예. 그렇죠.
네.
예.
반면에 가장 보람 있었다 이런 일을 꼽으신다면요.
이제 그 가장 그 보람 있는 일들은 그 황무지에서 마치 개척한 것 같아요. 꼭 광야에서요. 캠브리지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와 같은 행사들을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거든요. 또 허락받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요. 그런데 그 독일 학생이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 독일 학생이 자기 문제처럼 굉장히 열심히 해줘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 준비된 그런 분들을 만날 때 굉장히 아주 큰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또 교포들 중에서도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그런 그 진실된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보고 듣고 함께 대화 나눌 때 국경이 없이 영국인들도 또 독일인들도 또 우리 교포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일들을 돕게 되는 것에 굉장히 큰 기쁨과 보람과 감격을 갖습니다.
네, 그 한반도 밖에서 대표님이 남북한을 모두 경험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밖에서 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요. 정치는 정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해석을 하고 아픔은 아픔이라고 하는 것과 민족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다양한 그 하나하나의 그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각기 해석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해도의 그 폭이라든지 깊이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 교류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다르고 하지만 어떤 그 변화에 상당히 그 잘 적응과 그 변화를 잘 만들어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느 하나의 정치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묶여버리거나 그것이 사회적인 것이든 아니면 종교적인 것이든 어떤 그 인도주의적인 것이든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묶이는 것이 가장 큰 지금은 큰 어려움이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각기 이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각기 좀 이렇게 받아들임도 좀 다양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 끝으로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요. 그 꿈이랄까 구상하시는 예. 게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저는 이제 그 꿈과 그 제가 갖는 이제 소망과 계획은 네. 장애인 청소년이에요.
예.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게 이제 장애인 청소년 청소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세대가 이제 우리 그 통일된 나라의 일원이 되기도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그때는 어른이 돼서 또 사회를 만들어가고 국가를 이룰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희망을 갖고 그리고 꿈꾸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고 그거를 만들어가는 어떤 환경에 조금이라도 미력이나마 힘이 된다면 그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이제 막 세상 밖으로 첫 걸음을 뗀 북한의 장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이석희 대표는 이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씩씩하게 자라나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랑받는 아이는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 두라 인터내셔널의 표어입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는 내일 아침 방송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02년 2월 26일 오늘 소설 노트르담의 꼽지와 레미제라블로 유명한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구가 프랑스의 부장송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문학에 흥미를 갖고 있던 위고는 20살 때 처녀 시집 오드와 기타시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하게 됩니다. 위고는 이후 1851년 나폴레옹 3세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자 이에 반대해 망명길에 오르게 되고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그의 대작 레미제라블을 발표합니다. 장발장으로 잘 알려진 레미제라블은 한 가난한 노동자가 빵 한 조각을 훔치다 체포돼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이후 다시 사회에 나와 이름과 신분을 바꿔 다른 삶을 살지만 그를 뒤쫓는 한 형사에게 걸려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위고는 이 소설을 통해 가난한 민중들의 삶과 그들의 혁명을 사실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소설가로, 시인으로, 또한 정치가로 한 인생을 산 빅토르 위고. 그는 시와 소설, 민중을 위한 실천적인 삶을 통해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993년 2월 26일 오늘 미국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 지하주차장에서 폭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An explosion underground in the garage section of the World Trade Center in New York City has killed now three people, according to the New York Port Authority.
이 폭발 테러로 6명이 숨지고 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조사 결과 폭발은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과격 원리주의자들의 소행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며칠 뒤 범인 4명은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테러의 주범인 람지 요세프는 폭탄이 터지고 몇 시간 뒤 파키스탄으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수사당국의 끈질긴 추적 끝에 요세프는 사건 발생 2년 뒤인 1995년 파키스탄에서 체포됩니다. 하지만 이날 테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인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 테러 분자들이 민간 항공기 두 대를 공중 납치해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9.12 테러로 미국 뉴욕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는 완전히 붕괴되고 사망 또는 실종된 희생자만도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VOA 뉴스 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